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4장.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후견인들이나 재산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전에 따르던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초보적인 세력들에게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해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애써온 일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양, 아니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갈라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선한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같아지기까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의 계약을 가리킵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범주에 듭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528-0782입니다. 에스겔서 제10장.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궁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주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게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놋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내 바퀴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름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구름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은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주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어떤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서 저 유명한 바울사도가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환난이라는 단어는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아주 짓눌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우상장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발로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 상태에 빠지긴 하지만 삶을 포기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책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소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은 이 위대한 비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의 늪을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짤막한 본문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문장의 대부분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 주목해 봅시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극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사도 자신의 해석을 읽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 그때 사람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사람에게 때때로 필요한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이죠.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주변에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을 위로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당신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에서 절망을 이기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나는 당신만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친히 겪으셨고 냉소와 조소를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도 될 수 있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족장들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전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유대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족장이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위대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족장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의 직계 후손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몇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팔레스틴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본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인접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택한받은 백성들을 태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있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그로부터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에 살게 되었던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맙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롯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르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나타난 믿음보다 더큰 믿음의 예는 아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후 이삭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매장되었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가까운 친척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형에게 계승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들 사람은 그를 속여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야기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드바르 종이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기근이 든 해에 내놓는 등 왕을 보좌하여 국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번성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 좋은 지위를 더 이상 지속시켜주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부모가 갓난아이인 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왕자로 양육했습니다. 그 후 그는 궁궐 생활을 벌이고 백성의 인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구해냅니다. 모세와 그의 대변인이 된 형 아론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로 왕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가운데 가장 처참한 것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심지어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남김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시려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랑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안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김여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